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방역 위기 상황에 대처해 국가 방역 사업을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 동안의 방역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 상황을 요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돼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나왔고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에는 12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1만 8천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18만 7,800여 명이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고 있고 6명이 사망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도 1명 포함됐습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북한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사를 표명한 핀란드에 대해 보복 조치를 거론하며 위협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핀란드의 나토 가입 움직임은 러시아와 핀란드 양자 관계뿐 아니라 북유럽의 안보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핀란드의 움직임을 외교 정책의 급진적인 변화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향후 군사 기술과 기타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핀란드 정부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 저녁 백악관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들과 만찬을 함께하는 것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과 아세아 간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은 아세안의 45년 역사에서 처음이라며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태평양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음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일치된 의견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의제에 우크라이나 문제도 포함된다면서도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내용이 담길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포로로 잡은 러시아군 병사 한 명에 대한 첫 전범 재판을 13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의 법정에서는 이날 러시아 전차부대 소속 바딘 사시마린 경장이 민간인 학살 혐의로 피고석에 섰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은 시시미린 경장이 지난 2월 28일 민간인을 쏜 혐의를 인정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시마린 병장은 이 영상에서 나는 발포를 명령받았다며 그에게 한 발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은 시시마린 병사의 이 같은 증언이 침공한 적군에게서 나온 첫 고백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이 주요 식량 가격 급등에 항의하는 시위대 최소 22명을 체포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당국이 밤사이 후지스탄주 데즈폴시와 코길루의 부에르 아마두두 야수수시에서 각각 15명과 7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사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업체인 트위터 협상이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씨는 1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위터의 스팸 가짜 계정이 전체 트위터 사용자의 5% 미만이라는 계산의 구체적인 근거를 기다리는 동안 인수 거래를 일시 보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머스크 씨는 트위터가 전체 계정에서 스팸 가짜 계정이 5% 미만으로 추정한다는 최근 로이터통신 보도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박동정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토요일 새벽 비교의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경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이달 중으로 핵실험 준비를 끝낼 것으로 분석하면서 한국, 일본과 이 문제를 놓고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12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됐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전화협의를 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아침부터 저녁 사이 함경북부와 평북 비 또는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 5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이달 중으로 핵실험 준비를 끝낼 것으로 분석하면서 한국, 일본과 이 문제를 놓고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병 사실이 공개된 북한에 백신을 공급할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uld be ready to conduct a test there as early as this month.
사키 대변인은 12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시험이 7번째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정보를 동맹과 파트너와 공유하고 그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며 그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s you noted, the president is traveling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next week, where he will continue strengthening.
그러면서 우리의 정보 평가는 최근 북한의 공개 성명과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시험 발사를 포함한 불안정한 행동과 일치한다며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파트너, 동맹과 이런 정보를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은 물론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때 논의될 주제 중 하나일 것이라고 사키 대변인은 거듭 확인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발병 사실을 확인한 북한에 백신 제공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코백스의 백신 지원을 계속해서 거절했다며 미국은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The DPRK has repeatedly refused vaccine donations from COVAX. We do not, the United States does not currently have plans.
이어 우리는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이건 북한이 이런 종류의 원조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는 광범위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인도적 원조에는 단순히 백신만이 아닌 북한 내 주민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도적 지원도 해당한다며 대신 그들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지만 미국의 공급분을 통한 백신 기부 계획은 현재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12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방력 발전 계획에 기초한 무력 시위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추정되는 열병 폭증 사태 속에서 내부 결속을 위한 긴장 조성 행위라는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12일 저녁 기습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대남용으로 평가되는 KN-25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추정은 한국군당국이 파악한 미사일 재원에 따른 겁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12일 오후 6시 2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은 모두 사거리 약 360km,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특히 3발은 약 20초 간격으로 연속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일본만의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식 다연장 로켓인 방사포와 달리 정밀 타격 능력을 높여주는 유도 기능 등이 있어 미한 군 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해당 무기체계를 처음 공개한 건 2019년 8월로 이번까지 모두 8차례가 발사됐습니다. 또 발사관 수에 따라 4, 5, 6연장 등 3종으로 나누어 개발 중인 사실이 2020년 10월 열병식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초대형 방사포 탄두에 건물 파괴용 이중 목적탄이나 확산탄 등을 탑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초대형 방사포는 전술핵 미사일과 비행 특성이 유사해 섞어 쏘기를 할 수 있는 요격이 매우 힘든 무기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핵도 탑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동하면서 연속 발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는 현재 한국의 미사일 요격망으로 막기 어렵다며 전술핵까지 탑재되면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12일 미사일 발사는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지 닷새 만이자 올해 16번째 무력시입니다. 북한은 특히 같은 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용 성격이 강한 행동으로 풀이했습니다.
방사포를 평양 수도의 그 순항비행장에서 발사한 것도 좀 이례적이죠. 게다가 표적도 없이 그냥 허공에다 쏜 겁니다. 방사포를 가지고 지금 긴장도를 확 고조시키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봐서는 북한은 지금 코로나에 따른 대내 긴장을 통한 체제 결속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내에 좀 집중할 것 같은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열병 감염자 폭증으로 국가 방역체계를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격상한 상황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이미 만들어놓은 국방력 발전 계획 시간표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민심 동요가 체제 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외부와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려는 일환일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일정 시점 이게 통제가 굉장히 어렵고 민심이 굉장히 악화될 경우에는 북한이 이것을 외부로 돌리는,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7차 핵실험 등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한범 박사는 그러나 감염병 사태가 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의 시간표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지금 최대 비상방역체제이기 때문에 도발이나 무력시 그다음에 국방력 현대보다 더 중요한 단기적인 현안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정 부분 시간표 일정을 조절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취재진들을 만나 북한의 감염병 상황이 향후 핵실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북한 측 리더의 판단 문제라며 엘리트 레벨과 주민사회와의 상황과 별개로 움직이는 게 북한 사회니까 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 준비는 돼 있는 것 같고 다만 핵실험을 하기 전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전화협의를 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김 실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다가오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이 김 실장의 국가안보실장 임명을 축하했다며 두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이번 만남이 미한동맹의 힘과 폭넓음을 강조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또한 오늘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의 진전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설리번 보좌관과 김 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과 다양한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협력 강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21일 서울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한국 대통령 취임 4일 만에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주민들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현재 북한의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에 대해 연일 규탄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최근 몇 주 동안 감행된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북한의 이웃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고 그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2일 저녁 6시 2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이자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5일 만으로 올해 16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로 명명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5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이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주민들에 대한 영향을 우려한다면서도 현재 북한에 대한 백신 공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우리는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하며 북한에 대한 백신 제공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국제구호단체, 보건단체들이 북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노력을 펼치고 북한의 취약계층에 다른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가 북한의 백신을 할당한다면 우리는 다른 코백스 AMC 대상국 92개 나라와 아프리카 연합에 그러하듯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코백스에 지원하는 백신을 중저소득 국가 92개 나라와 아프리카 연합 8개 나라에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중저소득 AMC 대상국 92개 나라에 포함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어 북한은 지금까지 코백스의 모든 백신 지원을 거부했다며 미국이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해 백신을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한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대한 국제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주민들에 대한 긴급한 백신 접종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과 함께 국가 방역체계를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격상한다고 알린 북한은 열병이 수도권 중심으로 동시다발로 확산되면서 지난달 말 이후 수십만 명의 감염자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을 위해 북한과 협의를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방역위기 상황에 대처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 동안에 방역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 상황을 료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돼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나왔고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에는 12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1만 8천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18만 7,800여 명이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고 있고 6명이 사망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도 한 명 들어 있습니다. 북한이 밝힌 열병 전파 시점으로 미뤄 지난달 평양에서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대형 정치 행사가 감염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김 위원장 집권 10년,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이 겹치면서 김 위원장 집권 이래 역대 최대 인원을 동원해 무도회와 군중 시위, 열병식 등을 벌인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 동시다발적으로 전파 확산됐다는 것은 이미 세워놓은 방역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심각히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전국의 모든 도, 시, 군들이 자기 지역을 봉쇄하고 발열자들을 격리 조처하며 치료를 책임적으로 해 전파 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북한에서 발생했다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호흡기 감염병 치료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확진자 급증과 사망자 속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에 대한 외부 지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은 백신대로 가야 되는데 그보다 더 급한 거는 치료시설이라든지 더 산소발생기라든지 산소탱크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해서 하고 치료약제 지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내주는 부분들이 일단은 선행돼야 되고요.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의 신종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을 우려해 백신 지원을 위해 북한과의 협의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신종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인선 대변인이 13일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지만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북한이 방역체계가 완벽하다고 발표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언제 무엇을 줄지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수는 없다며 북한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열려있지만 북한 측이 호응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차덕철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남북 간 방역, 보건 의료 협력에 대해선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방역 지원 제안에 선뜻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도 오미크론 재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백신 냉동 보관 설비 등 북한의 인프라 미비, 백신 지원 수용으로 김 위원장이 입어야 할 정치적 타격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전염병 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이유는 자체 해결을 위한 주민 결속용으로 중국식 봉쇄 정책에 의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건 북한 체제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부 당국이 나서서 상황이 어떤지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자신의 지도력을 믿어라라고 해서 들고 나가는 게 낫지 정보를 숨기면서 갈 그럴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굉장히 체제에 대한 큰 도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로 판단 가능하겠죠.
북한 전역에서 감염자 급증세가 지속되고 사망자가 속출하면 결국 외부 도움을 받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이례적인 감염병 확산 실태 공개가 자체 해결이 어려운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외부 사회 지원을 받을 명분을 만들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적어도 몇 달 또는 내년까지도 북한에서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인한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당분간은 외부 세계, 특히 서방 세계의 방역 지원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 먼저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그것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서방 세계의 지원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 센터장은 남북 방역 협력이 성사될 경우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대북 강경파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새 정부와 방역 협력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이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이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사무총장 대변인실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된 다음 날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어제 오후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칼레드 키아리 사무차장이 언급했듯이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행동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영내와 그 너머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추가 발사를 금지하는 결정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날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유럽연합은 VOA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전면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유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이행하고 필요하면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또한 불법적이고 더욱 위협적인 무기의 개발은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주요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이 저녁 6시 2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16번째인 북한의 이번 무력 도발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이자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와 일본이 12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했습니다. 양측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EU와 일본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들을 포함해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불법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 핵 군축과 비확산 체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유지할 것이며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이 요구하는 대로 핵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다른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U와 일본은 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향한 외교적 관여를 지지하며 북한이 유관국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고 관련 추가 의정서를 발효해야 한다며 또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우리는 북한이 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납북자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 모든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U와 일본은 이밖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중국의 인권 동향에 대해 EU와 일본이 의견 교환을 심화할 것이라고 성명에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 고조를 언급했습니다.
The Indo-Pacific is a thriving region. It is also a theater of tensions. Take the situation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인도태평양은 번영하는 지역인 동시에 긴장의 무대라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이나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을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제적 도전을 함께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새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위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12일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전하고 EU와 한국 양자 관계는 훌륭하다며 EU와 한국은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적 도전을 함께 해결하며 이 같은 가치를 수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한국이 전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약속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 수호를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반대하는 한국의 협력을 환영하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북한 문제에 대한 새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기대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유럽연합과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제 비확산 군축 체제의 온전한 보전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계속 한국과 다른 국제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16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에 나선 것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무기 프로그램 강화 외에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전술핵 운영을 위한 초대형 방사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12일 VOA에 북한이 올해 들어 16번째 미사일 시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반적인 목표의 일환으로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정규화 혹은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탄도미사일 시험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그중 상당수가 북한의 핵 억지력과 관련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가 이제 자신들의 DNA의 일부임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국 새 정부가 채택할 대북 정책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이 이날 저녁 6시 2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0일 윤석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시위입니다. 또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5일 만이며 올해 16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무력 시위에 대해 자체 무기 프로그램 강화 외에 대내외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른 대북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And I think they wanted to send a message that it doesn't matter if you try to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에 강경하게 나오더라도 우리의 길을 갈 것이며 우리가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북한의 시위라는 설명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무력 시위를 즉각 중대도발로 규정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국민들을 안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국 방문에서 미한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랜드 연구소의 수김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우려한다면 이번 무력 과시는 자신의 무능함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코로나를 해결할 수 없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여전히 북한을 방어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체제 생존 가능성과 연결된 핵 프로그램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김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북한의 최근 코로나 발병을 기회의 창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며 한국 등을 위협하는 한편 코로나 발병을 명분으로 국제사회에 인도주의 지원 카드를 호소하면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무디게 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간 연구소인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열망을 과시하고 도발하며 양보를 얻어내려는 해묵은 전략으로 회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달간 고위력 수소폭탄과 전술 핵무기 실험, 사거리를 늘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또 북한 무력 시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앞으로도 매우 강력한 발언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것이 북한을 더욱 호전적으로 만들지 확신할 수 없다며 북한도 이런 반응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앞으로 몇 달 뒤에 윤석열 정부가 기조를 바꿀지 지켜볼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어 보이며 북한이 기꺼이 비핵화하면 경제적 보상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좋은 일이지만 윤석열 정부도 달라지지 않을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무기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초대형 방사포인 KN-25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km, 정점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초대형 방사포를 최대 사거리인 약 400km까지 쏘려면 고도를 90km로 올려야 한다면서 그동안 KN-25가 이런 비행 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Lately have been going only about 50 or 60 kilometers up into the air.
베넷 선임 연구원은 또 KN-25는 미사일 4발을 발사할 수 있지만 이번에 3발만 탐지된 것은 나머지 한 발이 발사 초기 실패해 한국 측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는 해당 미사일 체계의 불안전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력하던 북한이 전술 미사일 시험을 한 것에 주목하며 러시아가 미사일 부족으로 중국에 미사일을 요청한 것처럼 북한도 거듭된 미사일 시험으로 장거리 미사일이 소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국장도 이번 미사일을 초대형 방사포 KN-25로 관측하며 전술핵 무기 개발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Kim Jong-un has been speaking quite a lot about, and North Korea's state media has been speaking quite a lot about tactical nuclear weapons lately.
루이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당국은 계속 전술핵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며 로켓 설계와 북한의 성명 등을 고려하면 KN-25도 전술핵 무기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판다 선임 연구원도 이번 발사가 KN-25 유형의 시험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일상적인 작전 훈련의 일환으로 기술적으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 종교 난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2일 공개한 세계종교 난민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과 이란, 시리아 등 10여 개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의 실태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 중국 선전시의 선전 성결개혁교회 신도 60여 명이 중국을 탈출해 한국 제주도로 이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중국 본토에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나 한국 현지에 파견 나온 중국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협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제주도에 온 중국 선결 교인들은 지난 2년간 한국 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지난 10일 한국의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다양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의 키워드가 자유라고 말합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김마태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라는 단어를 35차례나 언급했다며 여기에는 북한 주민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강조합니다.
북한 사람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기술을 많이 들고 있고 자유로 인해서 인권도 많이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 인권 문제 이거는 다 한 줄로 연결된 거니까 이번에 취임사도 보니까 자유를 많이 35번이나 언급했고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경제학자 갈렙 조 씨도 윤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한 점에 주목하며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한 인권 활동에 대한 지지를 바랬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수도 가까운 데 있으면서 한국에서 뭐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 또 다른 NGO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는 모습을 특히나 많이 봤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기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오히려 감시당하고 이렇게 활동을 억제당하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탈북민들이나 혹은 또 탈북민이 아니더라도 북한에 대한 인권 활동이나 혹은 뭐 민간 활동하고 있는 그런 NGO들을 좀 더 서포트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 원 코리아 네트워크 이현승 지국장은 북한 인권이나 자유가 협상용으로 사용됐던 문재인 전 정부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북한 인권을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어떤 평화 협상의 대상으로 또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서 그 언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인권이나 자유가 마치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의 용도로 사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그렇게 언급을 하셨고 또 그 기본 가치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은 우리가 절대 양도할 수 없는 북한 주민의 권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찾아주시는 데서 앞장서서 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선교사로 활동 중인 조진혜 씨는 탈북민의 인권에 주목하며 기존 법을 강화해 어디 있든지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기를 바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을 떨어놓을 수가 없고 또 북한을 생각하다 보면 탈북자 이슈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법에 북한을 떠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그런 법안을 좀 더 보강해서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한테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 나라 반쪽, 우리를 책임져준 나라가 있다는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 이북놈TV를 운영하며 북한인권위원회에 소속돼 북한인권개선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서부 유타주의 김두현 씨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북한 정권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합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그냥 북한이 아나무의식으로 막 나와도 북한이라서 뭐 북한에서 저 정도면은 뭐 북한이지 않냐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런 입장을 많이 보였어요. 뭐 뭘 갖다 바쳐도 북한의 자존심까지 챙겨주면서 어떤 갖다 바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불편했거든요. 보기가 왜 그러지? 어떤 상식과 뭐 공정 그 정권 출범 시기 때는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외치던 정권인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보기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정부에 북한 정권에 그리고 북한 정부에서 일하는 관리들에게 좀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다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관계를 형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대현 씨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아닌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합니다. 김대현 씨는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해 북한 주민의 장마당이 얼어붙고 식량난까지 닥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나서서 쌀을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한국의 식량 지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북한 주민에게는 쌀을 보낼 것이란 메시지만으로도 희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진애 씨는 지원은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탈북자와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한국 정부가 탈북자와 관련 민간단체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기를 바랬습니다.
오히려 탈북자들을 통한 물밀 작업이 북한에 20%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미 저희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다시 탈북 인권 대표들, 북한을 위해서 인권 활동을 하는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같이 토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북한에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정부로 하는 거는 많은 돈과 많은 식량 모든 것이 지원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정부를 살리는 데 90%가 사용이 되고
그런가 하면 갈렙조 씨는 경제협력이나 지원에 있어 신뢰 구축이 중요하며 원칙과 공정성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슨이나 정지라는 것도 이제 크게 놓고 보면 서로 신뢰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거든요. 경제활동이라는 것도 개인과 개인 간 그리고 개인과 국가 간 그리고 국가가 국가 간의 신뢰활동이 기본이 되는데 그런 신뢰를 먼저 쌓는 것이 더 올바른 더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이제 이런 법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법적에도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감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통찰력이 있을 거라고 믿고 또 그런 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하나 원칙대로 나아갈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바라고 싶고요.
이현승 지국장은 윤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원칙을 지켜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협력과 교류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언급하며 금강산 제주도 관광 교류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해도 원칙은 바로 이제 북한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일 때 그런 경제적 지원을 해야 또 북한에도 효과가 가고 또 북한도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남북 교류에서도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이때까지 계속 커주기만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북한에 갑니다. 이러면은 이건 일방적인 이런 교류는 절대로 교류될 수 없거든요. 우리 교류라는 말 자체가 서로 호상 왕래를 하고 호상 교환을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한쪽만 보내고 한쪽은 닫아놓고 계속 사상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북한 주민들이 한국 주민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없고. 또 한국이 북한에 물자를 주고 교류를 하면서 그 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주민들이 금강산에 갔다면은 북한 주민들도 동일하게 그만큼 제주도에 관광을 오게 만드는 이런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현승 씨는 또 남북경제협력 시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이 한국의 은행 계좌를 열어 직접 고용주에게 돈을 받는 자본주의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특히 미한 동맹이 굳건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진애 씨입니다.
우리 민족성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고 북한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대한민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의 도움을 받아왔고 미국이 한국 내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중국이 함부로 우리를 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보여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국과 상대하면서 굳건한 관계를 가지고 대신 대한민국이 그만큼 미국이 필요를 하고 미국이 봤을 때 이 나라는 우리와 손잡고 같이 있어야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강경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면서 미국과 손을 잘 잡고
미국 시민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는 갈렙조 씨도 한국의 새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이 군사적이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이 강한 그 나라들이 북한 주변에 있자 한국 주변에 있잖아요. 이제 러시아나 중국 같이 이제 또 그 나라들 특징이 또 1인 독재 체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독재 정권에 이런 경제나 군사 같은 힘이 있을 때 어떤 횡포를 이렇게 부릴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잘 생각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항상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더 쌓아갔으면 좋겠고요.
김두현 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김정은은 핵 보유국의 힘을 다시 배웠을 것이고 자신감이 붙었다며 한반도 상황에서 미한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에 윤 대통령이 동맹 강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랬습니다. 한편 이한승 씨는 윤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관련 정책을 만들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통일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오후 사이 함경도와 평곡, 빗도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 11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 19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0도, 낮 18도, 양덕 아침 4도, 낮 18도, 신의주 아침 9도, 낮 19도, 구성 아침 7도, 낮 1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은 아침 최저 기온 5도, 낮 최고 기온 15도, 강계 아침 6도, 낮 15도, 희천 아침 6도, 낮 18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19도, 대성 아침 8도, 낮 20도, 사리원 아침 8도, 낮 19도, 신계 아침 7도, 낮 1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10도, 낮 22도, 장전 아침 10도, 낮 22도, 평강 아침 4도, 낮 18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6도, 낮 22도, 장진 아침 1도, 낮 10도, 청진 아침 7도, 낮 15도, 김책 아침 7도, 낮 1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태산 아침 2도, 낮 12도, 김영권 아침 영하 1도, 낮 10도, 삼지연 아침 영하 1도, 낮 5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비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흐리고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BUE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통신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방역위기 상황에 대처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 동안의 방역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 상황을 묘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돼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나왔고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에는 12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1만 8천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18만 7,800여 명이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고 있고 6명이 사망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도 한 명 포함됐습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북한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사를 표명한 핀란드에 대해 보복 조치를 거론하며 위협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핀란드의 나토 가입 움직임은 러시아와 핀란드 양자 관계뿐 아니라 북유럽의 안보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핀란드의 움직임을 외교정책의 급진적인 변화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향후 군사기술과 기타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핀란드 정부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 저녁 백악관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정상들과 만찬을 함께하는 것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과 아세안 간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은 아세안의 45년 역사에서 처음이라며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태평양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음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일치된 의견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의제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도 포함된다면서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내용이 담길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포로로 잡은 러시아 군 병사 한 명에 대한 첫 전범 재판을 13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의 법정에서는 이날 러시아 전차부대 소속 바빈 시시마린 병장이 민간인 학살 혐의로 피고석에 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은 시시마린 병장이 지난 2월 28일 민간인을 쏜 혐의를 인정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시마린 병장은 이 영상에서 나는 발포를 명령받았다며 그에게 한 발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은 시시마린 병사의 이 같은 증언이 침공한 적군에게서 나온 첫 고백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이 주요 식량 가격 급등에 항의하는 시위대 최소 22명을 체포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당국이 밤사이 후제스탄주 데즈풀시와 코길리의 부에르베르 아마주스에 각각 15명과 7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다른 도시에서는 200명이 식량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면서 시위대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요원들에게 돌을 던지는 과정에서 소방요원 1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사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 업체인 트위터 인수 협상이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씨는 1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위터의 스팸 가짜 계정이 전체 트위터 사용자의 5% 미만이라는 계산의 구체적인 근거를 기다리는 동안 인수 거래를 일시 보류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